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얼굴들이 반갑고 또 초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오늘은 한 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먼저 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또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지쳐 있을 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가 또 준비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또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평안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지체들에게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을 자주 하게 되죠. 저도 예전에 이 말을 들을 때는 그 인사치레 정도로 저도 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뭐 별일 없었고 또 특별하게 어려운 일 없었으면 예,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저도 신앙생활을 더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다 보니까 더 깊은 영적 생활을 할수록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중요하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여러 차례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 평안하라는 당부의 말이 구약에서는 좀 평안히 가라, 안전하게 가라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안을 지속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평안은 지속돼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신약에 와서는 더 강조하고 있고 또 이 평안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평안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에게 서로 인사할 때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우리가 매 주마다 자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인사는 별일 없었냐, 또 사고 없이 잘 지내셨느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물어볼 때나 답변할 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까? 라는 질문과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린 적이 있는가? 라는 그 말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사실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인사말 안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특별한 그런 어떤 어려움만 없었으면 우리는 이것을 평안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 평안을 의미를 생각하고 말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평안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그 평안을 누렸다면 기쁨과 위로를 맛보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아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와 같이 참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진다라는 것이죠. 팍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팍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내가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마음의 안정을 누렸기 때문에 교회 안의 다른 지체에게 이 평안을 누린 지체는 교회 안의 다른 지체에게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성도들이 안절부절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삶 가운데 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이야기들을 듣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내가 교회를 나왔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가 정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생활이 불규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들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조차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속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힘들어하는 현상들이 교회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세상을 탓하고 주변 환경을 탓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빠듯하게 살아가고 세상 일에 막 지쳐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중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로 인해 이처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는 것들이 맥이 끊어지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인식하는 경우들까지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중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처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은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를 하고 나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땠는가는 참석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바로 이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잊어버리고 평안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이 영적인 것들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의 삶의 좌표를 이제 방황하게 되고 삶의 좌표를 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잠깐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만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인 좌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평안을 지속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고 또 이 평안함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날 예배에 내 마음이 잡념에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이 이 한 시간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평안을 잃어버렸다라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과 경배를 드리는 자세가 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바른 자세가 지속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어느 지역교회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안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이거죠. 한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봉사도 열심히 하던 했는데 실족하는 경우들은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열정이 없고 교회 생활을 못하고 신앙을 또 심지어 버려버리는 경우들도 있느냐는 거죠. 그들이 영적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 탓을 합니다. 저 교회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하고 안 맞다. 저 교회 목회자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불편하다. 또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탓하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는 목회자나 교회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한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항상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역교회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그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강한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게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기도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교회 안의 어려운 문제들, 목회자와의 문제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나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게 영적 생활을 그만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그만둬버리느냐 이거죠. 만약 교회가 비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가르치는 지역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 참석하는 지체들은 대부분 이 초신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교회에서 일정 부분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모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내가 몸담았던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열정이 이제는 사라져버렸고 이제 어느 순간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빠듯하고 참 어렵게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을 말하는 것을 볼 때 많이 안타깝고 참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경우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또 영적 생활이 아주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께서 주시는 과연 참 평안을 내가 누리고 살았는가? 과거에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참 평안을 누렸는가? 내가 거기서 참 평안을 누렸다면 왜 지금은 내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반드시 짚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이건 당연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들을 또 만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성경적인 좀 지식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영적 수준과 영적 자세를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경우들을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 안에서 꼭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 지체가 주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누렸다면 자랑하지 않아도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은 많지만 주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과 영적으로 어떻게 깊은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깊이는 한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는 나의 영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평안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당연히 진지하게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느 날은 목회자와 나와 코드가 맞으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좀 받았고 내가 불만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이 게을러져 버리고 이것은 평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은 기분 좋게 누리고 우리가 어느 날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평안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고 누려야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을 아마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에 우리도 죄를 또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나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에 우리 안의 평안은 그 순간에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았을 때 많이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억울해도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원수 갚을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할 때 보복 운전하는 것이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안 갚음을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쟤한테 똑같은 걸 한번 좀 맛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 운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만족을 얻을 수는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에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문제인 겁니다. 보복 운전을 하고 나면 그 순간은 우리가 통쾌하지만 바로 우리가 후회하게 되고 불안감이 우리에게 밀려들고 그 말할 수 없는 찝찝한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문제들이 왜 우리가 살면서 없겠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왜 우리가 받지 않고 그런 것을 전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육신적으로 풀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지를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해 보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고 계시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들로 해결책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잖아요. 그 방법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지속해 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우리 지체들에게 뭔가 위로와 힘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영적인 설교를 하지 못했든지 준비되지 못한 설교를 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지 못했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마음 상태가 준비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위로와 힘을 얻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살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또 다른 데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행위를 버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육신의 행위를 지속해 가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육신적인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면 육신적인 고민에 푹 빠져 있다면 어떻게 그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스펄전보다 더한 목사가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고민에 빠져 있다면 절대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은 당연히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의 열매들은 왜 문제가 되냐면 영적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 생활과 굉장한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행위들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성경책을 뭐 창세기를 다 통독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책을 덮고 난 동시에 게임을 한 시간 해버렸다.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적인 행위들은 평안을 누리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육신적인 일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일로부터 받고 있는 스트레스, 세상 일로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주변의 세속적인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평안을 빼앗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모든 여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평안을 누리고 또 신앙생활을 더 지속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정리해야만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막연하게 TV를 틀어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TV를 틀어놓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심심하니까 TV를 틀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의외로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해 평안을 또 빼앗기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들 이제 맞벌이를 하는 그 부부들이 많으니까 그러지만 또 뭐 이제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애들을 학교 보내거나 유치원 보내고 나서 같이 보내는 엄마들끼리 또 오늘 차 한잔 마시자고. 그러다 보면 아침 낮을 다 가버린다. 그렇게 차 한잔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수다를 떠는 그 습관, 매일같이 만나서 무엇인가 하는 그 행위들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인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식 중에 하는 행위들이지만 이게 영적인 평안을 빼앗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무엇인가 조절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영적 생활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평안이 깨지는 것은 반드시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누리는 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그래서 많은 문제거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평안이거든요. 우리가 이 평안을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 평안을 누리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지속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안에서도 이 평안과 비슷한 감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안을 누리느냐? 쾌락을 하는 동안에 평안을 누린다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그 담배 피는 동안 자기 스트레스가 풀리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그동안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무에서 벗어나 휴양을 떠나고 여행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적한 산에 갔을 때, 넓은 바다를 보았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자연의 힘에서 우리가 치유받는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일치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은 휴양을 떠나서 얻게 되는 그런 평안은 도피적인 평안이죠. 내 안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나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항상 돈을 쓰고 현실에서 도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내버리고 자연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도피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조차도 육신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영적 생활이 어긋나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평안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가 당연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평안의 의미를 잘 안다면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그렇게 섣불리 돌아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행위들을 일삼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행위들을 우리가 막 일삼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위안을 삼는 것일 뿐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으로 평안을 대체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지 않게 되면 평안을 누리고 지속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죄 문제, 육신의 연약한 문제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날을 또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 평안이 지속되지 못하는 삶이 지속되니까 영적인 성장도 없고 1년을 내가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36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열매 하나를 맺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게 규율을 지키고 내가 무엇인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걷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 평안을 지속해 가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교회 다니냐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너 신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위치가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그 행위들을 우리가 해야만 되지만 단순히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그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거듭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생명과 성품을 이어받은 자들에게 분명히 그들이 변화받게 되면 그들이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 평안을 그들에게 설명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이 평안을 누려야만 되고 우리는 이 평안을 정확히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영적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영적 평안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기 신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반드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대부분의 그 직업과 또 그게 맞는 걸맞는 위치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군인들을 보면 압니다. 군인들도 군복을 입잖아요. 예비군들도 군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똑같은 군복을 입었지만 똑같이 행동하지 않잖아요. 예비군들은 그 단추 하나 잠그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모자를 똑바로 쓰라고 하는 것도 열 번을 이야기해야지 겨우 모자 한번 똑바로 쓰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군복을 입었는데 또 군인들은 아무데나 가서 노상방뇨 잘 안 합니다. 근데 예비군들은 그걸 당연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분과 위치를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주는 것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너가 교회를 다녔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세상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과 위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되고 그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평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평안이 일어나도록 하실 텐데 이건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또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심지어 환난을 당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동안만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세상에서 내가 배척당하고 왕따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들이고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배짱이나 용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근심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근심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근심을 털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저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육신적인 혈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근심을 완전히 털어버리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위로만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고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가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평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우리는 분명히 위로를 큰 위로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시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겨야만 되는 것인가도 성경에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한번 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삶.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 평안을 누구나 경험하고 맛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거나 신앙의 기복이 있거나 쉽게 실족하는 일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헤어질 때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기도 하죠. 또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가 권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강하게 혈기로 대립하는 것을 말하는 거, 그들을 억누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이 세상의 문제가 나를 어렵다고 해서 육신이 발동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고독하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세상의 향수를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의 고독함을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고독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세상에서 내가 멸시당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것으로 통해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이게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 지체에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평안한가? 나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육신의 문제인지 죄의 문제인지 기도생활의 단절의 문제인지 아마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한 상태를 지속해 가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 육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또 영적인 행위나 신앙생활에 우리가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큰 위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영적 생활을 지속해 가는 데에도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제일 먼저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릴 때 더 강력하게 이제 그 이후에 마귀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물만 가지고 내가 마귀에게 유혹받았다든지 또 마귀에게 시험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평안을 잃어버린 시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평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 과연 내가 무엇을 먼저 정리할 것인가? 나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초점을 신앙생활의 좌표를 정확하게 이제 맞춰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을 누림으로 인해 기쁨과 위로를 얻고 그 기쁨과 위로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큰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불완전한 평안이잖아요.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기쁘고 평안하다면 돈이 사라지는 순간에 바로 그 평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셨던 이 평안을 누리라는 이 말씀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